같이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 앞에 있사오니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첫 번째 서신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무익하고 주님 연약한 종에게 말씀을 바로 깨닫는 마음 또 바르게 해석하며 또 나누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두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셔서 종의 심령에 계셔서 깨우치시며 또 말씀을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달고 또 금은 보화보다 가치 있는 말씀임을 늘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며 말씀을 읽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믿고 또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없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함,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하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논문과 같은 그런 소식이다. 형제 사랑, 우리가 중생한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형제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요 반대로 그러면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사는 자요 아직도 죽음 사망의 세계에서 사는 자요 생명의 세계 영생하는 세계 생명의 세계는 영생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사망은 그는 마귀의 세계입니다.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생명 세계에 우리가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형제 사랑이 그 표가 된다. 형제 사랑은 빛 안에 있다는 증거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이 된다 등의 하나님의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정말 자세하게 논문처럼 논문은 어떤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하는 것을 우리가 논문이라고 그러는데 그처럼 형제 사랑에 대한 논문과 같이 물론 보통 학문적인 논문을 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형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형제 사랑을 꼭 해야 된다 형제 사랑 없으면 다시 말하지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살고 생명도 없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지 않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 와 이렇게 다 얘기하니 형제 사랑을 꼭 해야 된다 꼭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교회 단위에서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1절 5장 1절도 5절은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 제목만 그렇겠지만은 좀 더 길게 제목을 만들면 형제 사랑은 혹은 더 길게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줄여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 자,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중생한 자라는 말이죠. 중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의 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 그런 믿음, 그걸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속죄의 주님, 주님께서 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속죄 사역,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일인데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속죄의 죽음, 대속이라고 하는 대리적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주님 나는 죄인이고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의 보혈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속죄 신앙인데 속죄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 그것이 중생의 표다. 그것이 중생한 자가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 중생하지 않으면은 중생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깊이 깨닫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니 죄인 그대로이다. 그러나 예수님 믿게 되면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것이 곧 중생의 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중생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그것이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적 구주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그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한 훌륭한 선생님으로 훌륭한 종교 창시자쯤 되는가 보다 훌륭한 스승이 되는가 보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믿는 자가 곧 중생한 자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신적 인격 신성을 가진 분이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왕으로 오실 것이다. 정사를 메었고 정사, 정사라는 정치의 권세를 말하는 정사, 정치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직을 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놀라운 명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메시아 어린 아기로 출생하는 메시아의 명칭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것은 참된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소문자 God, 작은 하나의 신이 아니고 참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명칭을 아무한테나 부를 수 없습니다. 참된 신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명칭입니다. 또 선지자 미가도 메시아의 신성을 예언하기를 미가 5장 2절 우리가 아는 잘 아는 구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 예언인데 그의 근본은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인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그것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상고가 아니잖아요. 1900몇 년 다 생년월일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시작돼서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각자 생일이 있습니다. 스무 몇 살, 서른 몇 살, 40몇 살 계속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은 생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가 생일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일 뿐이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태초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올람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올람의 올람, 영원한 날들로부터니라. 원문에는 뜻이 그렇습니다. 곧 영원부터니라 그런 뜻입니다. 영원은 하나님만 영원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만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파도 아니고 오메가도 물론 끝도 모릅니다. 우리의 끝날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 물론 모르고요.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요한복음의 목적을 요한복음 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 기록한 8개 혹은 9개의 기적 외에 다른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쓰면서 8개 혹은 9개의 기적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것까지 합치면 9개가 되겠네. 9개의 기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할렐루야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으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겠는가? 요즘에도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보면 믿지 그쯤 얘기할 터인데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고도 그냥 조금만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믿으면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방법을 예수님을 믿는 근거로서 증거로서 제시해 주셨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많은 기적, 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로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기적이 기사, 놀랍다. 와, 놀라운 일이로구나. 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신 표로구나. 기적의 용어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표, 표적, 사인. 또 wonder, 놀라운 일이로구나. 또 power, 능력이로구나. 그런 기사, 표적, 기사, 능력, 이것이 기적의 용어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을 깨우치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면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겠지만은 비구승은 그러나 대처승은 결혼을 하는지 몰라도 그런 스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불교의 스님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믿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와, 그 앞에 부복해서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는 고기 잡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전문 고기잡이 전문인인데 말하자 오늘날 표현으로 그런데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래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을 때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십시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며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내게 생길 때 중생했구나. 중생하지 않고는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중생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중생한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중생의 증거는 뒤바꿔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은 중생의 증거를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믿고 그가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참으로 주를 믿는 자는 죄를 버리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고도 말합니다. Conversion, 회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양면이 회개와 죄를 버린다는 면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다는 면이 두 면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회개와 믿음이 중생의 표고 구원 얻은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혹은 영접한 자 원문의 뜻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이 중생이죠. 어떤 사람이 중생했다는 건가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가 중생했다. 오늘 본문하고 같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 본절은 우리를 중생케 하신 이, 중생케 하신 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 곧 중생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죠.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 내신이는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중생케 하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났으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신인데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와 내가 중생하고 구원 얻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무지하고 하나님 모르고 죄만 짓다가 살다가 멸망하고 지옥 가게에 마땅한 나를 불러서 깨우쳐서 너 죄인 아니야? 네가 죄인인 걸 왜 못 깨닫느냐?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면 되냐? 그거는 뿌리다. 뿌리라는 말을 쓰지만 근본이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그냥 된 줄 아느냐? 물질이 영원하다고? 영원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생명이 났다고? 그런 오히려 그것은 황당한 이론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신 것들을 한번 읽어봐라. 책을 읽어보고 와 진짜 계셨구나. 진짜 계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바로 믿도록 하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여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무지하고 죄악 덩어리인 나를 죄성을 가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예수님 잘 믿어 잘 믿어야 돼. 인간답게 살아. 사람다운 것이 뭔지 아냐? 사람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며 사는 거야. 경건과 도덕성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경건과 도덕성을 빼면 짐승보다도 못하다. 봐라,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얼마나 악한지. 자기 백성들을, 젊은이들을 수십만 명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쟁하는 독재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냐. 이 세상이 1억 명을 이념을 생각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논하면서 1억 명을 합쳐서 1억 명을 죽였다고 통계를 말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 이 사회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 경건과 도덕성 없으면 짐승보다도 못한 것인 줄 알아라. 깨우쳐 주셔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서 옳습니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십계명이 어느 하나가 합당치 않은 계명이 있습니까? 부모 공경하라, 남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는 거 제발 하지 마라. 탐심이 모든 것의 근원이 돼서 탐심이 있으니까 돈 욕심이 있으니까 부모도 죽이고, 돈 욕심이 있으니까 남도 미워하고 죽이고, 돈 욕심이 있으니까 간음도 하고, 예, 그런 욕심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런 일 저런 일들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예, 도둑질하고, 다 욕심에서 나오는, 욕심의 잉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옳은 말이잖아요. 다 십계명 어느 하나도, 예, 무지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뿐이지 1사계명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알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예, 그런 거 깨달아지고, 예, 도덕적인 계명은 다 긍정하고, 아마 일반 종교 일반 도덕가들도 다 긍정하는, 그 옳다고 말하지. 양심이 그렇게 보이니까, 예, 부모 공경이, 예, 우리가 유교 같은 데서는 부모 공경이 모든 계명의 근본같이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효경에서, 예, 효가 근본이다. 불교에도 그런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경건과, 그런데 경건이 없으면 도덕성이 없다.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사람이 다 죄짓는다. 자기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거짓말하고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죄짓게 돼 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죄 안 짓는다. 성경의 진리가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도덕성은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가는데 경건과 도덕성이 있어야 사람답지, 그것 없으면은 사람이 재구시를 못한다. 사람답지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 순종의 내용이고, 그것은, 예, 형제를 사랑하는, 중생한 주께서 구원하신, 중생시키신 자들, 구원하신 자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지금 1절에서 벌써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보통 그러잖아요. 제일 가까운 것이 우리 피부치라고 가족들일 터인데, 예, 몸이 아플 때 그렇더라고요. 아프면은 다 바빠가지고 방문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가족이 있는 사람은 아프면 좀 가죠. 노인들도 마찬가지. 예. 노인이 되면은 결국 가족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가족 없는 사람이 좀 슬프죠.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챙겨줄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족 없으면 일반 우리가 요양원으로 가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찾아오는 연고자가 없으면 거기서 학대도 당한다는 말도 들리고, 그런 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족이 있으면 조금 낫게 보이죠. 가족들이 한 번씩 방문하고, 예, 또, 예, 그렇게 또 좀 관심을 가지면은 학대를 했다가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죠. 가족이 좀 있으면 좀 나은 듯한데 말이죠. 그래서 가족은, 가까운 가족은 그래도 우리가 싫든 좋든 가깝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가족들의 기쁨이 내 기쁨, 가족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보통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는 중생한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주께서 피,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형제자매, 큰 대가족 식구들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한 가족처럼, 예,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자매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개념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사랑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지요. 주의 자녀들이니까,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사랑의 대상이니까, 또 100년 동안만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토록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할 대상들. 천국 가면 영생할 것입니다. 며칠 보고 안 볼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족보다 사실은 더 깊은 관계입니다. 세상의 가족은 좀 살다가 100년 지나면 다 서로 먼저 떠나보내고 가고, 또 좀 몇 번 울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좀 기억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세상의 가족은 암만 친해도 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천국의 가족들은 100년이 아니고 영원한 그런 가족입니다. 영원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2절 보십시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로써라는 앞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것임이라. 이는 하면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의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치 않았을 때, 즉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심히 무거웠습니다.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에 이해타산적이고 세상의 것들을 크게 여기는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생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졌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활동하심으로 비록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또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죠.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중요한 목적은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언, 예언, 투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중요한 목적은 성화에 있는 것입니다. 계명 순종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경건과 도덕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가 힘써 즐거이 행하기를 원하는 사모함으로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형제 사랑 내가 사랑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나도 너 절대로 사랑을 안 하고 구원 안 하면 딱 좋겠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나는 지옥 갑니다. 딱 좋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우리 속에 갈등이 있고 육체적인 일, 땅의 헛된 죄악된 일들을 당기는 그런 충동이나 욕구가 없지 않지만은 그것을 제압하고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성화는 죽이는 것인데 자기를 죽이, 자기 부정인데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청교도들은 말을 했는데 자기를 죽이는 그 죽임은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에 가능하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화의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안 되냐, 내가 너한테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왜 안 돼 안 돼 그렇게 자꾸 고집스럽게 그런 말하냐.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줄 것이니 힘내거라 그러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 된다고 말을 해라.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말씀대로 된다고 하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때때로 너의 연약성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속에 육신의 죄성이 나오고 그것이 너를 때때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일어나. 쓰러져서 넘어져갖고 코 빠져 있으면 마귀만 좋아하지. 마귀 기뻐하게 살다가 너가 파는 데 해갔느냐. 일어나야지. 너는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더냐. 일어나 일어나서 다시 손 털고 일어나서 또 다시 주의 피로 씻음 받고 그리고 분발해서 이제는 한번 잘해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에게 법적으로는 100점을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자꾸 넘어지기도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일어나 일어나 또 다시 일어나 훈련하듯이. 왜 훈련하는 거 그러잖아요. 요새 아주 세게 훈련하는 운동선수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또 다른 모든 훈련 다 그래요. 미국에 보면 포렌식이라고 어릴 때부터 디베이트하는 이렇게 막 논쟁 변론하는 그런 뭐 모의 국회도 하고 모의 뭐 재판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할 때 그 나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예 못한다고 나가 나가서 또 묵사발이 된다 그러죠. 나가서 상대방한테 막 따다닥 말 잘하는 애들한테 흥에 비판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아주 당하고 그 다음에 힘이 쭉 빠져서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또 나가야 돼 단련해가지고 나중에는 유능한 그런 포렌식을 잘하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실패가 많지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화기로서 세월이 좀 흐르면 원숙한 성도가 되고 과거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이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보이는 그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요. 성화는 완전 성화는 땅 위에서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투쟁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유 목사가 그렇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도 노력해서 목사가 성도들보다 1.5배 앞서가야 되는 건 맞고 그렇게 목사가 성장하면서 가족들을 성장시키면서 자녀들을 성장시키면서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을 다 같이 성장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4절 5절 보십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까 세상은 죄악된 세상, 우리 옛사람에 속한 우리 자신도 죄성을 보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긴다. 옳잖아요. 아까 다시 일어나 7.8개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고 법적으로는 100점이다. 법적으로는 너는 완전한 의의를 이미 받았으니 일어나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고 의의를 이루었고 너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완료형으로 거룩하여졌다. 완료형으로 됐으니까 일어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싸워봐라. 다시 도전해봐라. 이겨봐. 내가 잘할 수 있어. 좋은 선수가 돼.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 손 무슨 암흑의 선수처럼 딱 차면은 멀리서 차는데도 어떻게 그게 삥 돌이 꼬리 볼이 잘 돌아가지고 아주 골대 저 오른쪽 저 위쪽 구석으로 딱 들어가니까 암만 골키퍼가 유능해도 번쩍 뛰어도 손이 닿지 않게 아슬아슬하게 싹 들어가는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을 했으면 어디든지 차면 골이 그렇게 들어가냐. 골이 볼이 아주 골키퍼 앞으로 와서 받으라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면 그렇게 아무리 유능한 골키퍼도 받을 수 없게 그것은 얼마나 치열한 연습을 했습니까? 수천 번 볼을 차면서 그렇게만 아슬아슬하게만 들어가는 골을 이렇게 돌려서 차고 저렇게 돌려서 차고 차보니까 그런 선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막 뛰는 건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휴, 저게 사람인가? 뭐 애들이 같이 뛰는 우리 청소년들이 손 무슨 선수를 보고 그게 사람인가 싶게 저렇게 귀신같이 빨리 움직인다 그 말이겠죠. 우리말로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죄와 마귀와 또 사망의 세력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죄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화를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미 읽은 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계속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를 주었기 때문에 그 속에 새 생명이 심어지고 성령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이길 수 있다. 로마서 6장 14절 18절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미 100점이라 법적으로는 100점이라는 말은 의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의를 얻는 순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함을 얻는 이미 다 완성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 거룩 안에서 거룩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을 소망하고 확신하게 되었지요. 이로써 마귀와 그 세력들은 성도들 앞에 완전히 영원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귀한 사실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와 그 은혜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과 불행을 가져왔으나 의는 생명과 복과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칭의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 법적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 영광의 확신도 있습니다.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실패와 갈등과 싸움, 신음의 싸움이 로마서 7장의 싸움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얻은 것처럼 영광에 대한 소망, 기쁨,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화평을 누린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중생의 표다. 1절 상반절에 이미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속죄신앙은 중생의 표입니다. 여러분 속죄신앙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속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고 하는 이 고백, 짧은 고백이지만 진정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중생의 표가 됩니다. 둘째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을, 내가 나를 중생시키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 표가 무엇이냐? 주께서 피 흘려 사시고 중생시키신 자들, 형제들, 영적인 형제들,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백성된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 자매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은 다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 예수님 믿는 가정들은 상대를, 상대의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도 적용되어서 모두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계명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는 이제 은퇴하고 이선에 물러나겠지요. 혹은 또 물러나서 조금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가 버릴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30년 여기에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믿음으로 잘 살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후임 목사님이 누가 되든지 오시는 목사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목사님 귀한 줄 알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잘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교회, 신복음주의 가지 말고 복음주의, 타협적 복음주의 가지 말고 은사주의 가지 말고 CCM 하는 교회 되지 말고 그런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바른 신앙의 입장을 가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진행하는 늘 이 강단에서 성경의 강론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모두들이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 그 한 가지밖에 없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교인들은 목사님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목사도 다른 데 한눈 파지 말고 목회의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셋째 여기 한 가지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이기는 것이고 성화를 말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된 일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계명 순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표현했습니다. 큰 은혜의 억만분지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의와 그 법적인 구원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러니까 성화의 원리를 제가 말하면서 성화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의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의가 법적인 구원 100점짜리 구원이고 그것은 7전 8기 할 수 있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미 의롭다 하심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 내 속에 계셔서 도우심으로 일어나서 의를 행하고 죄를 버리고 서로 사랑을 실천해서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미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 사랑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중생의 표를 분명히 가지는 자들이 되고 또 형제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중생시키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고 연약성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심과 같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지도하심을 끝날까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